오늘 제목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 우리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사무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아주 많은 일을 했어요.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고 항상 죄를 범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 사무엘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화합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인도하였습니다. 또 사무엘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고 또 하나님께 물어서 나라의 일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까지 신정정치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무엘을 통해서 저 블레셋과 나가서 싸워라, 싸우지 말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이 다 지시했고 그 하나님의 지시대로 계시를 받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사무엘의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삼중직을 담당하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누가복음에 말하고 있어요.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천국에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왕입니다. 또한 모세는 모세 이후에 선지자가 올 것을 예언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선지자로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왔도다.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제사장이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자신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이신 성자 예수님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만족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그는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삼중직을 감당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의 모형이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현대인들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마지막 그가 인생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무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사무엘은 말하기를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2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때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어느 날인가 어떠한 실망한 일이 생기고 점점 게을러지고 그러면서 기도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다.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도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아침에 커피를 우아하게 마시지 않습니까? 또는 차를 우아하게 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아침이면 이른 아침에 정말 우아한 차를 마시고 싶어요. 흠향하는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그 커피,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그 우아한 차가 성도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향이 되어 올라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흠향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드리는 성도를 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 응답하여 주실 때 그 기도를 드렸던 성도가 기도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때 오 하나님 당신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또 너무 기뻐서 또 누구 기도한 사람 없나 아침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러면 그 반대로 아침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하십니다. 잠언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할 것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요,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또 사랑하는 자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수하게 하신다. 장수하게 하신다. 우리 평화장로교회는 100세까지 사는 그것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영혼이 건강하고 육신이 강건하고 하나님의 축복 잘 받고 감사하며 평화롭게 기쁘고 즐겁게 살다가 모세처럼 아론처럼 오라고 하시니까 그냥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게 제가 꿈꾸는 우리 평화농록의 성도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와 같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얼마나 만나고 싶습니까? 대화하고 싶습니까? 같이 여행하고 싶습니까? 같이 차를 마시고 싶습니까? 어떤 날 저는 토요일 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혼자 카페에 가서 성경도 읽고 막 할 일이 많은데 너무 그 고독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애써 기다려가지고 저희 집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가서 같이 커피 마시고 대화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속에서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왜 또 이런 말이 생각나냐면 어제도 저는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좀 믿게 해보려고, 그분은 골프에 미친 분입니다. 믿게 하려고 교회 좀 나와보시라고, 그리고 제가 새로 만든 전도지를 주는데 와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인데, 연약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인데 왜 그걸 나한테 주려고 그러냐고, 그거 주면 내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겠다, 너무 완강하게 말하니까 제가 주지 않고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어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원의 소망을 지닌다는 것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장수하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건강하게 이 세상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제가 기도하면 왜 장수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건강하게 됩니다. 주여 부르짖고 막 한 시간 동안 기도하고 한 시간 동안 찬양하고 내 복식호흡이 저절로 되고요, 내공이 쌓여요. 힘이 건강해집니다. 막 힘이 넘쳐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 이렇게 별로 키도 안 크고 말랐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는 넘치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강하고 담대해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아가 기도하는 자에게 장수하게 하여 주신다, 건져주신다, 구원을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이 다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것도 염려치 아니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기도의 예화를 주시지 않습니까? 강청하는 기도, 밤중에 떡 빌리러 온 기도, 그리고 또 이 그 불의한 그 재판관 앞에 과부가 날마다 가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재판관이 귀찮아서 결국은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에게 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밤중에 떡 빌리러 온 친구도 이 옆 이웃집에 떡을 빌리러 갔는데 밤중에 친구가 먼 길에서 와가지고 굶주린 그 모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제발 떡을 좀 빌려달라고 이웃집 문을 두들겨 가지고 그 주인이 결국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문을 열고 그 사람에게 떡을 주었다. 기도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때까지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부르짖어라.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하물며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너희가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항상 좋은 것을 주거니 하나님께서 하물며 자기 자신에게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내세에서도 영원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예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물론 기도는 뭐 조용히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함께 부르짖으면서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에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두세 사람이 한번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합심하여, 사람이 적더라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와 함께하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있습니다.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성령이 충만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여러분을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일을 만들어주시고 앞길을 이끌어주시고 그래야 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정한 성공, 진정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가 이 복을 받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자가 그날 저녁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기대감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사무엘의 그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인이라,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무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살인하며 시기하고 다투고 막 열심히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도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뭐 사람들은 단돈 몇 푼 때문에 그냥 총으로 쏴 죽이고 가져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욕심을 내고 자기 힘과 질투와 자기의 노력으로 인간의 모든 열기를 다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데 돈을 벌지 못합니다. 쌓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야고보서는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32편 1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히 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그 계획이 없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그 자기의 그 구상이, 하나 함께 하심이 없는 그 구상은 스프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는 인간의 노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는 인간의 투자 다 헛됩니다. 잠시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 육신이 병들고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인생을 인도함 받는 자가 그가 진정으로 잘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이죠, 이 전도서에 보면 밤중에 불을 켜지 않고 저녁에 식사를 합니다. 왜 밤중에 불을 켜지 않고 식사를 하냐면 밤중에 등불을 켜면 그 등불에 들어가는 석유가 너무 아까워서 그것조차 아끼느라고 깜깜한 밤에 부부가 밥을 그냥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돈을 쌓고 큰 돈을 벌였다 할지라도 그러나 순식간에 그걸 써보지도 못하고 그가 죽게 되고 그가 죽은 다음에 돈을 벌어보지도 못한 아들이 그 물건, 그 물질을, 그 돈을 다 헛되이 소비함으로 이것도 헛되고 헛되도 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는, 인간의 생각만으로 얻는 부, 인간의 노력만으로 얻는 부, 그것은 헛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학계서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부하게도 만드시고 우리를 갓난하게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높은 위치에 있게도 하시고 낮은 자로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천국에 올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떨어지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한나는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근원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시고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한나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힘의 근원입니다. 나의 축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한나의 고백이에요. 이 축복의 근원이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뒤로 놓아두고 나 혼자의 힘으로 열심히 계획하고 구상하고 노력하겠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일순간으로 잘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숲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헛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다 헛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함,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가는, 뜻대로 나아가는 인도함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이 참된 성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나 어리석으니까 너희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고 그 성령이 너희와 충만히 너희 심령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동하여 주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고 너희에게 성공의 길로 줄 테니까 기도하라. 그러면서 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믿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너희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에게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 믿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행복, 가치가 시작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용서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하면은 용서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져야 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가져야 되고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항상 그를 생각해야 되고 생각할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내 브레인이 아주 그 침해를 당합니다. 피해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신경쇠약에 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질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완전히 용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용서하는 사람은 성질을 더 안 냅니다. 또 용서하는 사람은 더 희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덜 낙담하고 덜 걱정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더 안 받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건강을 유지한다라고 그 용서에 대해서 연구했던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사람이 그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선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에 대해서 서운함을 가지고 있고 그를 생각한다면 이 시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함으로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니 사이먼 심리학 박사는 용서는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그것은 원한을 부여잡고 분노를 품으며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덧나게 하는데 사용되어졌던 에너지를 더 나은 곳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힘의 재발견이며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무한한 능력을 되찾는 것이다.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 그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예화를 들어봅시다. 손영환 목사님께서 여순 반란 사건 때 그 무장 공배에 의해서 그 두 아들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때 손영환 목사님의 두 아들을 총살하였던 안재선 씨는 이 나중에 손영환 목사님이 하나님께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용서를 실천하고 그를 찾아가서 그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그 국가기관에 그를 위해서 진정서를 보내고 그러면서 그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용서하고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그를 교육시켰습니다. 그가 성장하여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가 죽을 때 그의 아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애야, 너도 주의 종이 되어라. 손양은 목사님처럼 되어라. 그래서 그의 아들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왜 손양은 목사님처럼 되라고 하시는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손양은 목사의 그 두 아들을 죽인 사실을 알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손양은 목사님의 그 사랑의 정신을 증거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나의 원수인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용서를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무엘 때까지 신정 정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를 보니까 블레셋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의 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왕을 달라. 그래가지고 때를 써가지고 결국은 사무엘의 통치를 더 이상 받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왕을 구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초대임금 사울임금님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가지고 잘 통치하고 이스라엘이 건강하게 잘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사무엘을 늙은 노인이라고 뒤로 배척하고 저 뒷방에 가시더라고 그의 말 듣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사울 임금을 왕으로 삼아서 사울에게 복종하고 그를 칭송할 때에 사무엘은 섭섭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배반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보통 사람이라면 너희가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나를 배반하다니, 나 말고 너희가 잘 되나 두고 보자, 너희가 새로운 왕과 함께 얼마나 성공하나 두고 보자 하고 저주의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12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허전한 마음이 있을 때, 서운한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입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마음을 키워서 그를 미워하고 증오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무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너희가 나의 통치를 거부하고 너희 스스로 왕을 구하여 너희들의 스스로의 삶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들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겠다. 이 기도하겠다는 말 속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참된 용서가 나옵니다. 참된 축복이 나옵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감사하게 되고 맺힌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맺히면 하늘에서 맺힐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의 마음에 맺힘을 풀어버릴 때 기도함으로, 용서함으로, 사랑함으로 너희 원수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너희의 원수를 축복하고 너의 마음이 열림을 얻고 너의 모든 일이 형통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진심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 믿으면서 너무 즐거운 것 중에 하나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는데 정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미 나는 영원한 생명은 보장이 되었고 천국에 가는 것은 뭐 확신이 있는 거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고 이 땅에서도 그냥 아무것도 염려치 않냐고 하나님이 100세까지 살라 하면 100세 사는 것이고 60세에 오라고 하면 60세에 가면 되는 것이고 그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꿀처럼 흐르는 기쁨이 있다면 진정으로 자유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맺힌 것들을 다 풀어버리고 세상 구경과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인생은 풀처럼 꽃처럼 스며들을 것이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면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들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처럼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능력을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호와 샬롬의 평강으로 내 영혼이 잘되고 육신이 건강하고 범사가 잘되고 내 가정이 잘되고 내 자녀가 잘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샬롬의 복으로 평강의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오래 참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못 참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참아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저는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홉 가지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